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남조선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 20일은 성년의 날로 보내는데요. 이런 기념일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의 달이라는 명칭이 붙었답니다. 북조선에도 그런 기념일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건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북조선에서도 남조선의 5월달처럼 가족과 관계된 기념일들이 있나요?
네, 기념일에 주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냥 조촐하게 뭐 소소하게 하는 그냥 틀에 짜여진 행사들이 많아서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 따라주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전에 텔레비에서 북조선의 태양절에 했던 행사들을 잠깐 보여주었는데 너무 대단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참 잘한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럴 때 출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습을 한다고 들었었어요.
맞아요. 특별히 태양절에는 더 크고 화려하게 행사를 치르는데요.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 제가 얼마 전 들었던 가족에 관한 전래 동화가 생각나는데 들려드릴까요?
네, 재밌겠는데요. 제목은 뭔가요?
제목은 거울 소동인데요. 옛날 옛적에 깊은 산골 마을에 착하지만 조금은 어리숙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대요. 나무꾼은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답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정성껏 부모님을 모셨대요.
나무꾼도 착하지만 아내도 착한데요.
시부모님은 아무래도 모시는 것이 어렵긴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던 나무꾼은 매일매일 아버지의 무덤가를 찾아가 울었답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효자 나무꾼이라는 칭찬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아내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 이제는 그만 정신 차리고 나가서 일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 설마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했을까요? 아내도 착해서 시부모님을 잘 모셨다고 했잖아요.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면 어머님은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 장마당에 좀 다녀오세요. 우리가 쓸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기운을 차리고 와요.
아내가 지혜롭게 얘기했네요.
맞아요. 나무꾼이 착한 사람이라서 좋은 아내를 만난 것 같아요.
나무꾼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장마당으로 향했어요. 장마당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죠. 나무꾼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내가 사달라고 했던 물건들을 사고 친구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벗짐 장수가 늘어놓은 좌판 위에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그랗게 생긴 물건에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무꾼이 벗짐 장수에게 물어왔어요.
아니, 이 사람은 제 아버지신데 왜 여기에 계신 거죠?
벗짐 장수는 속으로 순진한 나무꾼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건 하늘에 내려진 신비한 물건이요. 당신의 혀슴을 하늘이 감동해서 아버지를 내려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아버지가 사라지니 꼭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사기꾼에게 속았네요. 나무꾼이 너무 순진해서 그랬나 봐요.
나무꾼은 벗짐 장수의 말에 속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거울을 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기쁨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거울을 다락방에 놓고 매일 밤 올라가 무난 인사를 올렸어요.
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를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걱정은 이제 나무꾼의 아내에게 생겼어요. 매일 밤 다락방에 올라가서 한참 있다 내려오는데 혹시 다른 여자를 숨겨놓지 않았나 하는 큰 오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나무꾼이 집을 나서자 몰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락방 한쪽에 나무꾼이 잘 보관한 거울을 발견했죠. 아내가 거울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안에 웬 젊은 여자가 빤히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진짜로 큰일이 났네요. 아내 역시 거울 안에 여인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너는 누구이길래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아내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거울 속의 여자도 아내와 똑같은 표정으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 속이 상한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이가 다락방에 젊은 여자를 숨겨놓았어요.
아니,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시어머니도 화가 났어요. 얼른 다락방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본 거울 속 여자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였고 젊은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일이 커지고 있네요. 우리에게는 재밌는 이야기지만 전래동화 속의 등장인물들은 속이 너무 상하겠는걸요?
시어머니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거울 속의 할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말했어요.
할멈은 누구길래 남의 집에 몰래 숨어 있는 거요? 그 젊은 여자는 어디로 갔어? 빨리 내놓으시오.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면 그 여자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할 테니.
물론 거울 속의 할머니도 시어머니와 똑같이 화가 난 표정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죠. 어느새 나무꾼이 집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따져 물었어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내 착한 아내는 어찌하고 젊은 여자와 할머니를 몰래 다락방에 숨겨놓은 거야? 네 아내가 울고 있지 않니? 빨리 싹싹 빌도록 해.
나무꾼이 어안이 벙벙했겠네요. 너무 황당하기도 했겠어요.
나무꾼은 말했어요.
젊은 여자와 할머니라니요. 저는 다락방에 아버지를 모셔두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내와 시어머니는 나무꾼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겠죠. 자신들이 거울을 보면 시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젊은 여인과 노인의 모습만 비쳤을 때니까요.
나무꾼도 정말 답답했겠네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의심만 사고 있었으니까요.
점점 소동은 커져만 갔어요. 큰 소리는 집 바깥으로까지 새어나갔어요. 마침 그 집 앞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너무도 큰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사정을 들은 나그네는 꺽꺽 웃으며 말했죠.
이것은 거울이라는 물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사람이든 물건이든 똑같이 비춰주지요.
당신이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고 젊은 여자는 아내분이고 할멈이라고 생각했던 분은 어머니가 되시는 거지요.
설명을 들은 나무꾼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민망해했지만 서로 눈이 마주치자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결국 이 소동은 한바탕 웃음으로 끝이 났답니다.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되어 다행이네요.
아, 정말 재밌었어요. 이 나무꾼은 자신의 아버지와 무척 닮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고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오늘의 이야기에는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산 아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베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흉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되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조리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그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굳히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성막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하나님과 운언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있을 동안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 아론도 거기 같이 동조하다니 실망인데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우상을 따르는 신자들과 아무런 소통도 할 수 없어요. 일방적인 관계라는 의미죠. 우상은 그것을 만든 자의 욕심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만든 자에 의해서 조종이 돼요. 내가 만든 저 우상은 나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네요.
그렇다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물을 떠놓고 돌무더기 앞에서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웃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만든 이런 우상과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읽었던 동화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어리가 자신이 알과 백조야를 함께 품어서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아기 백조가 다른 아기 어리들과 생김새가 다르다고 괴롭힘을 당해서 집을 떠났거든요. 그러다가 자신이 어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동화였어요.
미운 오리 새끼에서 아기 백조는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해서 그 오리들과 다른 모습인 자신을 부끄러워하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신들의 위치를 그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만 규정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미련하네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일로 화가 무척 많이 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고 모세를 통해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나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고 새로운 민족을 통해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세요.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네.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진짜 엄마를 가려낸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대단해요.
그때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해요. 바로 아이의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엄마였던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천하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은 죽어 마땅한 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또 마침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칙을 양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있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지요?
맞아요.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죠. 그러면 우리 십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십계명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지켜야 할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살 때 각 가정마다 규칙이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매일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 먹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명절에는 꼭 함께 모여야 한다든지요. 그것처럼 이 십계명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한해 가족들의 규칙이자 세계관들이에요.
십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 만드셨군요.
어릴 때 집에 써뒀던 가훈도 생각이 나네요. 저희 집 가훈은 정직한 사람이 되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녀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규칙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 말고 모르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아, 그렇게 예를 들어주시니 이해가 확 가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버지가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가출하지 말아라. 내가 필요한 것은 집 밖에 있지 않단다. 이렇게요.
이수인 자매님 해석이 너무 재미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쳐서 우상을 만든 것과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한 것들에 대해 나눴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게 된 것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이겠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긴 사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심어줘야 할 생각은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섭거나 어려운 분이 아님을 자녀들에게 배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분이세요. 그 어떤 우상도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것처럼 삶의 압박과 과중한 기대로 힘들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어눌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있는 그 자체로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걸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왕의 자녀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그 장소에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아, 오늘도 좋아 보입니다.
네.
저도 좋아 보이나요?
네.
혹시 좀 질문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얘 가지 말아야 된다, 양심이 좀 거리꼈다, 뭐 이런 데까지도 가지 말아야 하는데 좀 가봤다라는 것이 있으면 좀 얘기해 줄래요?
저는 코로나 시기 때
기대가 된다.
코로나 시기 때 좀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 모험에 찾아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세상적인 그 모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다행히도 그 모임을 안 나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밖에 찾을 수 없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겠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허전함, 나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세상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귀한 나눔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진 내용인데요. 너무 귀한 나눔에 감사드리고요. 미수자매님이요.
네. 저는 너무 지금
너무 많이 갔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큰 죄고 그렇지만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친구가 뭐 사주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네, 국조선에서는 점을 본다라고 많이 하는데 진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살아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미래가 궁금하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보는
국조선에?
네, 분위기죠.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 또 남조선에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 사실 호기심 궁금증에 한번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또 하나님만을 믿고 이런 저희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점을 많이 보는군요.
네. 예.
귀한 나눔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질 내용들인데요.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신방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미소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뿐인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되어 사용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민족을 단련하신 후에 우리 한민족이 순금과 같이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체험하며 고난과 어려운 형편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세요.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뢰를 듬뿍 받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신방예배를 통하여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봉독해 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은혜 속에 살던 롯의 실수, 은혜 속에 살던 롯의 실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물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도 있고 내 친구의 모습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제 모습 속에 있는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에 롯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롯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그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롯입니다.
그렇다면 롯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사람이었네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저도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절망과 좌절과 후회하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맞아요. 두 분이 너무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둘이 같이 잘 살다가 왜 헤어진 건가요?
그 이유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미수자매님이 창세기 13장 6절의 말씀 읽어줄래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은 축복의 사람이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인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물도 늘어나고 재산도 많아지고 가축도 늘어나니까 함께 살기엔 너무 좁아진 거죠. 여러분, 여기 배경은 중동 지역이잖아요. 과연 무엇이 가장 귀한 걸까요?
중동 지역이면 물이 귀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기네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고 롯의 목자들도 자기네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물은 한정되어 있어서 자꾸 다툼이 일어났겠네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족이고 친척인데 우리가 가족끼리 이렇게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한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조카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네가 오른편에 가면 나는 왼편으로 가고 네가 왼편에 가면 내가 오른편으로 갈게. 그래서 롯은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아, 제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멸하려고 작정하신 그 땅이었네요.
맞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면 좋은 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롯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롯이 잘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이별을 하고 소돔 땅을 선택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롯의 뒷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평안하고 재산도 늘고 축복된 삶을 살았으나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좋은 땅을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땅을 선택한 다음에는 그 죄악의 땅에서 그 땅의 멸망을 당할 때 두 딸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겨우 목숨만 부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의 아내는 나오다가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뒤로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린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많던 재산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년이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끄집어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그런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롯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실수인가요? 롯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롯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 롯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롯의 실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가지 교훈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롯의 실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느낌대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느낌대로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군요.
네. 롯은 자기 느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도 롯처럼 그런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행동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뭔가 느낌이 온다. 뭐 이번에는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됩니까? 네.
그런 느낌대로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느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택은 늘 믿음과 말씀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느낌으로 선택하고 자기 생각으로 선택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선택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하고 헤어지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할 테니까 조카인 너가 여태까지 내 덕분에 덕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너는 내가 가는 반대쪽으로 가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카 롯에게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게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선택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은 땅 선택한다고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축복받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네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지렵게 결정하고 살고 싶어요.
맞아요. 오늘 이 당연한 이 원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모두 개척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말년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척박한 땅에서도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네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네요. 우리 신자들의 삶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아멘입니다.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양보를 하거나 선한 일을 하면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미소 선배님 읽어줄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뭔가를 도와주면 그것은 여호와께 감히 하나님께 구워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왔구나, 내가 너희에게 하나 빚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당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런 일을 하고 그러느냐.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행을 하나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내가 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하나 빚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하나 빚졌으니까 나중에 하나 줄게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자를 쳐주시는데 이자를 원금보다 아주 많이 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쳐주신다 말씀이시죠? 세상 말로 하면 수지 맞는 일인 거네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것이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롯의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인가요?
궁금하신가요?
네.
두 번째 롯의 실수는요, 죄악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롯이요. 이것이 실수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는 믿음을 지키려 해도 지키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예요. 죄의 유혹 앞에 서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라며 버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무리 잘 버텨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죄에 물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롯은 소돔성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을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늘 성문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요,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만나요. 이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 성으로 들어오는데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롯이 하필 그 시간에 소돔 성 앞에 앉아 있었네요. 롯이 왜 소돔성 문 앞에 앉아있었나요?
롯이 성문에 앉아있었던 이유는요.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불법을 행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 그런 광란의 잔치가 벌어지거나 술 먹고 취해서 노는 세상의 잔치에 가면 힘들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은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의 자리에서 마음이 괴로워요. 그 자리에 죄가 벌어지고 광란의 잔치가 벌어지고 하는 걸 보면요. 신나하지 않아요.
맞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볼 때 오히려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신나하잖아요. 아주 숨통이 트인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행동인데도 그것을 또 찾는 것 같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해요. 찬송할 때 즐거워해요. 세상의 쾌락을 볼 때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내 마음이 즐겁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제 안에 많은 찔림이 생겨요. 저는 때때로 세상에 머무르는 걸 좋아한 것 같아요.
미소자매님 귀한 고백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즐겁고 친구가 좋은 아이들에게 아무리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의인이 롯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심령이 상하니까 그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 죄악된 도시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괴로운데 롯은 여전히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괴로우면 떠나오면 되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다는 거네요.
소돔성이 이렇게 타락한 도시이고 너무나도 악한 도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했으면서도 결국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네요.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도망쳤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붙잡힌 자신의 겉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길은요, 죄의 자리에 안 가야 이기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가서는 못 이겨요. 그리고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죄의 자리인가 생각하면요,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군요.
아멘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실 기억하셔서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는 가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면 빨리 도망하여 해서 근처도 안 가는 우리 믿음의 신자 다 되도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우리 나눠줄래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 하늘의 것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것을 따라가느냐인 것 같아요.
오.
저도 굉장히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제 뭐 느낌, 뭔가를 결정할 때, 아, 느낌이 좋다 이러면 그 느낌을 믿는 편이긴 한데, 오늘 이렇게 나눔을 보니까 그 느낌이라는 게 어떨 때 보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나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맞아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이제 선택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느낌이 아니라 또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미소자매님.
네. 저는 처음에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와, 아브라함은 정말 생각도 깊고 마음도 넓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저였으면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약간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롯은 그에 맞게 또 내가 좋은 땅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믿음? 그 땅을 약간 저주처럼 그런 땅이었죠. 안 좋은 땅이었죠. 근데 롯은 모르고 본인의 욕심대로 또 그냥 느낌으로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이것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역시 선택을 잘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또 마음에 남는 게 그 아브라함 같은 깊고 넓은 마음을 소유하자 네. 말씀 주셨는데 우리 다 그렇게 아브라함 같은 마음 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상관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아멘. 결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여나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빨리 도망하여 근처도 안 가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그리고 미수자매님, 예언자매님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신방님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신방예배 함께하는 예언자매 미소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섭게 말